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 금그릇, 은그릇들을 모두 탈취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와 용사들 1만 명, 기술자들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포로들은 그발강가라는 곳에 모여서 포로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거기서 한을 날래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에스겔도 그발강가의 포로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가 됩니다. 원래는 에스겔의 태생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문입니다마는 그러면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예언자로 세웠습니다. 그는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 환상을 참 많이도 봅니다. 환상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포로 공동체에 전하게 됩니다. 그 예언들이 모여서 오늘 이렇게 에스겔이라는 그 예언서가 편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언자 에스겔이 기도 중에 보았던 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본 시점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그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마도 주전 597년에 포로가 됐으니까 한 25년 정도 지나서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된 지 약 14년 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70년 이후에 된 사건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바벨론 포로 전기 한 세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면 그 초창기입니다. 온 구약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이 생각에 붙잡혀 살던 아마 그런 시절일 겁니다. 좌절과 실망이 그 그발강가의 공동체 안에 그 넘치고 있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이 눈을 들어보니 불타 없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서 옛날 고토, 즉 그 예루살렘 그 시온성에 서 있고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거리면서 흘러나옵니다. 천사가 나와서 청량줄을 잡고 1천척을 1천척 정도면 한 450미터 정도를 측량해 보고 나서 에스겔더로 건너게 했는데 이때는 물이 에스겔의 발목에 찼습니다. 또 천사가 1천척을 더 측량하고 난 다음에 에스겔로 하여금 건너게 했더니 이번에는 물이 에스겔의 무릎을 무릎 정도의 깊이가 됐습니다. 다시 천사가 1천척을 측량한 후에 에스겔로 건너게 했더니만 이번에는 깊이가 허리춤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시 1천척을 재고 나니 이번에는 그 물이 어떤 사람도 능히 건널 수가 없는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상의 장면이 또 바뀝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강가로 쭉 둘러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 강가에는 수많은 나무와 풀과 과목들이 있었고 과목들은 매달마다 좁은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강물에 흐르는 마지막 종착지는 사해바다입니다. 원래 사해바다는 염도가 25%나 되기 때문에 사해바다에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흘러들어온 덕분에 사해바다가 희석이 되어서 고기가 풍부하게 되어 거기에 어촌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부쩍부쩍 거리면서 번성하는 이런 그 환상이었습니다. 강이 만들어지고 강물 주위에 온갖 종류의 과일이 맺히고 사해바다의 고기가 풍부하게 많아지는 이것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의 이 환상이 그발 강가에서 절망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환상을 에스겔로부터 들을 때 그발 강가의 포로 공동체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겨났을까요? 고국을 떠나 바벨론 고달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구약의 백성들은 조금 전에 좌절과 절망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점인 성전이 이미 파괴된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록 포로된 상태에 있지만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에스겔 환상은 자신들의 심령을 치유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회복시켜 하나님이 회복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불어넣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여서 회복시키겠다는 이런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환상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구약의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친히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삶의 기반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표시입니다. 성전이. 그런 성전이 불타 없어졌는데 이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옛 고토에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게 되었고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이 나무와 숲을 만들었고 그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감으로써 죽어있는 사해바다를 살렸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촌에 모여들면서 번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번영이라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회복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상태 그런 정도의 회복이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보이는 이 회복은 그 이상입니다. 회복은 땅 위에 다시 이루어질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림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었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동산인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렇게 그림원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라바라는 지역은 척박한 광야지대이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불모지대입니다. 이런 광야지대에 기적이 일어나서 큰 강물이 흐르게 되었고 강물이 흐름으로 수목이 우거진 그야말로 풍요로운 땅, 물이 충족한 옛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동산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동산의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황폐한 그 땅을 이전에 있었던 풍요한 땅으로 회복시킨다는 그 이상의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미래에 되어질 예루살렘 성전과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2600년이 지난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보스턴 땅에서 이 캐년장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당신의 심령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의 심령은 황량한 평지인 아라바 지역처럼 되었습니다. 아라바라는 이 단어는 그 황량하다, 메말랐다는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광야 같지만 해도 그래도 좀 나은데 요즘 보면 땅이 가뭄으로 어떻게 해요?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심령이 그렇게 메말라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난 채로 살고 있습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면 우리의 삶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방황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메말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고 윤택하게 되기 위해서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당신의 심령에 흐르게끔 당신은 마음을 열어놓았습니까? 성령의 담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다시 흐르면 우리의 심령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뒤에 두고 교회를 떠나서 독립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은 드라이하다, 메말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길을 잃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로 표류하면서 방황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사막화되어버립니다. 사막처럼 되어버린 정원에는 나무나 숲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혹시나 세상길에 방황하였기에 그런 광야 같은 심령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가 말입니다. 비록 광야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척박한 마음을 이전에 풍요한 마음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그거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와 닿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이곳 예배하는 이 자리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이 시간에 당신의 마음이 사막처럼 메말라 있다면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 이렇게 자꾸 열지만 하면 됩니다. 바가지로 물 퍼가지고 가슴에 담을 필요 없어요. 열기만 하면 들어옵니다. 그것도 콸콸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보스턴 지역은 여타 다른 도시들보다 더 영적으로 심각하게 메말라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라는 점은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목마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인들이 모여서 학문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있기에 지성은 만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혼은 가난하고 헐벗고 메말라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이 살아있는 이곳 보스턴 땅, 그러나 지성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이 보스턴 땅에 영적인 풍요함이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물이 흘러야 합니다. 이 땅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보스턴 땅이 영적으로 풍요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생수의 강이 막힘없이 흘러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이 이사야가 말했듯이 물된 동산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황폐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서 다시 살릴 뿐 아니라 또 무슨 일을 할까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 저지대에 이른 물은 곧바로 바다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바다는 다름 아닌 사해입니다. 데드시 말입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사해는 성기가 25%나 되는 죽음의 바다지요. 염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생물도 못 삽니다. 그래서 바다를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부르지요. 성소에 나온 생수의 강물은 메마른 황폐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면서 최종 목적지인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의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살아나고. 예. 죽음의 바다가 되살아난다는 것은 죽음의 바다가 치유된다는 말입니다. 생물이 살 수가 없는 바다가 치유돼서 생물들이 살 수가 있는 바다가 된다는 말입니다. 염분이 너무 높아서 고기가 전혀 살 수 없는 그 바다에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들어가자 염도 조절이 되어서 모든 생물이 살게 되었고 고기도 힘이 많게 되어서 어부들이 그물을 칠 정도로 어촌이 형성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해바다의 고기가 어디? 지중해 바다의 고기만큼이나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큰 바다, 이게 바로 대해라 그러고 지중해 바다라고 부릅니다. 전혀 살 수가 없으리라고 단정해 버렸고 포기해 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와서 닿으니 죽음의 바다가 치유되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활동사진, 이 환상 말입니다.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곳 21세기 보스턴 이 땅 캠년장 공동체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다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우리들이 문담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회와 이 조직 속에 사탄의 독소가 무르노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탄의 독소가 인간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죽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회가 타락하여 있어서 인간의 영혼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득을 내고 물질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병들었고 썩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회를 다스리고 있기보다는 돈이 이 사회를 지배합니다. 지배라기보다는 억압이라고 보는 게 좋겠지요. 모든 가치 판단이 돈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현실에는 사람의 영혼을 돈으로 흥정하여서 사고 팔기도 하고 사람에게 있는 장기를 불법으로 빼내가지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뭐 아주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병든 사회, 이런 썩은 사회, 이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치유됩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죽은 사회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차원 높은 윤리나 도덕도 교육과 철학은 썩은 냄새 풍기는 이 사회를 살리고 정화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개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치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철학이나 도덕이나 종교가 이 죽은 영혼과 사회를 치유할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헛되이 죽었을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이듯이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길도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이 현대 사회를 다시 살려내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처럼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이 은혜의 강물로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되고 번성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진펄 그리고 개펄만은 예외입니다. 여기서 진펄은 습지고 늪지대를 뜻하고 개펄은 저수지 물 웅덩이를 뜻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모든 사회 주변의 언덕에 위치하는 아마도 진흙구덩이를 가리킵니다. 이 진펄과 개펄은 우기가 되면 사회에 물이 넘쳐 고이게 되지만은 우기가 지나면 고인물이 곧 증발하고 소금기가 그 웅덩이에 두텁게 덮이게 됩니다. 개펄과 진펄은 바다도 아니고 그리고 또 육지도 아닙니다. 일종의 뭐예요? 수몰지구입니다. 수몰지구. 보였다 안 보였다. 물이 많아지면 바다처럼 되었다가 물이 줄어들면 소금기가 두텁게 끼인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됩니다. 개펄과 진펄은 뭘까요? 회색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변화되지 못한 심령, 강팍한 심령이 바로 진펄과 개펄 같은 심령입니다. 이런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겪고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각 개인이 속한 사회를 치유하여서 회복시키는 힘, 그건 뭘까요? 에스겔 환상에서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남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성전에 나온 물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캠년장 지체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다름 아닌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삼일체 가운데 세 번째 자리를 점하고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도 말이에요. 이 성령을 모르는 목회자도 있어요. 참 답답하고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성령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뭐 성경 이걸 이위일체론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믿는 분들도 참 많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되어야 되는데 성부 성자 뭐 성경 성령이 어디 간지 없어요. 이 성령께서 강물같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사회 속에 넘칠 때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심으로써 성령의 보편적인 임재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였다가 사역을 마치면 사역자에게서 성령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오순절 이후부터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월 동안 성령은 지상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임재 방식이 구약의 성령이라 신약의 성령이라 본질이 똑같은 분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임재 방식이 달라졌어요. 구약에는 임하였다가 떠났지만은 신약에는 어떻게요? 한 번이나만 임하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임재 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